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가 수주 내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국영 방송을 통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다음 주부터 핵 합의안에 따른 이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란은 2, 3주 안으로 핵 합의안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전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관한 조사를 공식 마무리한 데 이어진 것입니다. 앞서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의 이사회는 15일 조사 종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란이 지난 10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 미사일이 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타이완에 구축함 판매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의회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빠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구축함 두 척에 대한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는 타이완에 4년 만에 미국의 무기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페리급 구축함 4척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은 구축함 구매 비용으로 미국에 1억 7,6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며 추가로 2척을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타이완과의 평화로운 관계 발전에 피해를 주는 만큼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초점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즉각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입장차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아사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큰 변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라브로프 장관과 시리아 내 양국 간 작전 지역에 대해 얘기했으며 미러 두 나라 군병력이 절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진행 중인 테러단체 통합 명단 작성과 시리아 정부 대표와의 평화회담에 나설 반군 대표 구성과 관련해 유엔에 지원하는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10개월째 영유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이면수 목사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이면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심리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 목사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됐고 임 목사 자신도 국가전복 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 토론토에 큰빛 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공개 채용 광고를 냈습니다. 2년 동안의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신체 검사와 유창한 러시아말 실력, 로봇에 대한 전문 지식, 비행 기술이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키가 너무 작아도 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학위가 있어야 하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1000시간의 비행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기관이 떠오르시나요?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낸 공개 채용 동영상에 나온 말들을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나사의 공개 채용 광고가 우주인 공개 채용 광고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미 항공우주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나사가 4년 만에 새로 뽑는 것인데요. 4년 전에는 8명의 우주인을 뽑고 처음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6,400명이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이번 채용의 주 목적은 현재 나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화성 탐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 항공 우주 역사를 이끌어갈 또 다른 새로운 인재들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에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하 6도에서 0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네츠가 부릅니다. Be My Baby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테러와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볼티모어시에서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송된 이 경찰관에 대해서 배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떨어진 반면 전자담배 흡연율은 여전히 높다는 조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15일 미 서부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시에서 열렸죠. TV 토론회는요, 미 전역의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네. 공화당은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였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14명 가운데 상위권에 든 9명이 어제 1부 토론회, 그러니까 본 토론회 참가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안보와 테러 대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그리고 이달 초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미국인들이 안전을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안보와 테러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네. 자, 잇따른 테러에서 우리 트럼프 후보가 당분간 모든 무슬림, 이슬람교도에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같은 공화당 후보들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 시작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religion. We're talking about security. Our country is out of control.
네, 트럼프 후보는 종교가 아니라 안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미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자신은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얘기를 끄집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프 시 후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슬림 세계와 협력해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의 그 같은 발언은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고요.
네.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 이 혼돈의 후보이고 혼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또 발끈했지요.
This is a tough business to run for president.
Oh, I know you're a tough guy, Jeb.
And we need to have a leader that is
real tough.
You're never go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렇게 초반부터 두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는데요.
네.
부시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꾸 말을 가로막으면서 비판하자 다른 사람을 계속 모욕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는 없다며 또 나를 세웠습니다.
네. 자, 요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어떻게 격퇴할 것이냐가 큰 관심사인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랍 우방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는 ISIL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면서 쿠르드 민병대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use overwhelming air power. We need to be arming the Kurds.
ISIS is a radical Sunni group. They cannot just be defeated through airstrikes.
자,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공습만으로 ISIL을 격퇴할 수 없다면서 지상군이 지상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테드 크루즈 후보하고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모두 쿠바계 미국인이고요. 또 나이도 44살도 같죠. 여러모로 비교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후보는 화요일 토론회에서 ISI의 격퇴 방안과 국내 전화 감청 문제, 이민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미국 애국법에 대처하는 미국 자유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루비오 후보는 애국법이 만료되면서 테러 용의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잃은 셈이라고 주장했고요.
네.
반면에 크루즈 후보는 새로 이 미국 자유법이 통과되면서 지상 전화뿐 아니라 손 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옹호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이 TV 토론회에서 북한이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은요. 직접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하죠.
예. 진행자가 칼리 피오리나 후보와 벤 칼슨 후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지난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을 어떻게 다루겠냐고 물었는데요. 피오리나 후보는 김정은이 위험한 지도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o, we must continue to isolate him. We will need China as part of that strategy.
I definitely believe that he's unstable and I do in fact believe that
퓨리나 후보는 김정은을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그러한 전략의 일부로 중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벤 칼슨 후보는 김정은이 불안정하다고 믿는다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만 북한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국민을 먹여 살리기보다 군대를 강화하는 데 자원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내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이 나서서 중재를 할 경우 트럼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예, 이에 관한 질문이 토론회에서도 역시 나왔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 토론회 승자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선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침내 부시 후보가 토론회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이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와 논쟁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부시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에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혔는데 앞서 토론회에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 토론회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반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일어난 흑인 청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요. 경찰관 6명이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현재 첫 번째 경관의 유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배심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6명의 경찰 중 첫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윌리엄 포토 경관에 대한 평의가 수요일로 사흘째 접어들었는데요. 배심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배심원 편결은 만장일치로 나와야 하는데요. 이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베리 윌리엄스 판사는 화요일 이 배심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주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논의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경관이 6명인데요. 당시 사건 잠시 짚어보고 가죠.
네. 지난 4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볼티모어시에서 프레디 그레이라는 이름의 흑인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척수를 다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병원에서 숨지고 말죠.
네.
그런데 그레이가 경찰차에 강제로 호송되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전화 동영상이 찍히게 되고 이 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 볼티모어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폭동이 뭐 며칠째 계속됐었는데요. 결국 메릴랜드주 검찰청의 메릴린 모스비 검사가 사건에 연루된 경관 6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되고요. 이들 경관에 대한 배심원의 평의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경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윌리엄 포토 경관은 흑인인데요.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1월 6일에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될 시저 구슨 경관 역시 흑인인데요. 사건 당일에 사용된 경찰 차량을 운전한 인물입니다. 구슨 경관이 받고 있는 2급 살인은 생명을 무시한 살인인데요.
네.
용의자의 위험과 생명을 무시한 결과로 인한 살인죄로 최대 3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승경관과 또 과실치사, 구술경관은 또 과실치사, 2급 폭행 등의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자, 나머지 경관들 역시 비슷한 혐의로 내년 3월까지 차례로 법정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이 포털 경관에 대한 심리에서요. 만약에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면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검찰 측이 다시 포토 경관을 기소해서 새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검사 측에선 더 철저히 혐의를 보강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사실 포토 경관의 심리가 무효가 되면 나머지 경관들에 대한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포토 경관이 다른 경관들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포토 경관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포토 경관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이 포토 경관을 증인으로 세우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포토 경관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볼티모어 시민들은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배심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요, 좀 떨어졌다는데 전자담배에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 퓨처의 올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975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의 흡연율이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미 국립약물오남용연구소의 후원 아래서 미시건대학교 연구진이 미 전역 382개 학교에 다니는 8학년, 10학년, 12학년 학생들 약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 또 약물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8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난 한 달간 일반 담배를 피웠다는 대답이 4%인 반면에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응답은 9%였습니다. 10학년에서는 같은 기간에 담배를 피워본 학생이 7%였지만 전자담배를 피운 학생은 무려 16%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반인 12학년의 경우 일반 담배를 피워본 학생이 14%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전자담배를 피워봤다는 학생 역시 17%에 달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줄었는데 전자담배는 여전히 많이 찾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모니터링 퓨처의 로이드 존스턴 선임 연구원은 학생들이 전자담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이 전자담배를 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전자담배라고 하면은요, 이 니코틴 양이 적다는 점에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안으로 등장했는데요. 일반 담배처럼 생겼지만 안에 있는 전지를 통해서 이 교환식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 겁니다. 이 전자담배는 흡연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안에 있는 니코틴 양을 점점 줄여서 금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냄새가 없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다는 응답은 미미했고요. 응답자의 40%는 맛이 좋아서 전자담배를 찾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맛 때문에 전자담배를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와는 달리 이 특별한 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좋아하는 풍선껌이나 솜사탕, 과일 맛이 나는 담배도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로서는 이런 특별한 맛이 나는 담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뭐 전자담배가 니코틴 함량은 적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이 이 특정한 향을 가미한 전자담배 51종을 조사해본 결과 47종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느슨한 탓에 전자담배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힘들다고 하네요.
네.
또 이렇게 전자담배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전자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거네요.
예, 현재 미국 내 41개 주에서 18살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존스턴 선임연구원은 연령 제한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향을 가진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동시에 전자담배 금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Federal Budget Process, 즉 연방 예산 과정입니다.
네, 자 연방 예산 과정이라면은요,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짜는 과정을 말하겠지요. 자 그런데 올해 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만든 예산안을 의회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방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만듭니다.
예.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건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이라면서 의회에 참고하라고 주는 예산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적자의 추정치, 또 정부조직과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예산 내용, 그리고 경제 전망과 권고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연방의회가 이걸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 예산안을 참조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나중에 의회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예산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대통령 예산안이 연방의회에 넘어가면서부터 이 연방 예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정부 예산을 짜는 과정을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방금 말했듯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가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연방상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의회가 이 예산 결의안을 바탕으로 지출 승인 법안, 소위 세출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자 대통령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음 단계로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곧바로 예산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결의안을 거치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미국 연방 예산 과정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 데 필요한 청사진이나 설계도 그리고 기본 지침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예산 결의안은 상하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초안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거둬들일 돈의 총액이 들어가고요. 또 영어로 Reconciliation Instruction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새로 나올 예산안에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작업에 필요한 지침도 바로 이 예산 결의안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 결의안이 상원하고 하원을 통과해야지만 예산 과정이 진행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양원이 만들어서 각자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을 가지고 단일한 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네.
이 단일안이 다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연방의회는 이 예산 결의안을 4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기자, 아까 이 두 단계까지 설명해드렸는데 마지막 단계 뭔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예산 결의안이 정해준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이걸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상하원에 있는 세출위원회는 이 각각 12개로 나뉘어 있는 이 소위원회 예산을 분배하고요. 각 소위원회는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구체적으로 할당된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얼마 전에요. 미 의회가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주로 국방 예산과 관련이 됐던데요. 그럼 이 법은 예산 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이 해당 부분별 지출 규모, 즉 이 부분별 예산을 결정하려면 먼저 미리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이런 권한과 관계된 법을 수권법이라고도 하고요. 네. 아니면 지출권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부처나 정부가 벌이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존속시키고 또 고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 주고요. 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그야말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국방수권법이 바로 이런 이 지출권한법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이 미국이 추진할 국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주체와 또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제한한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지출권한법이 있어야지만 부분별 지출 규모를 또 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지출권한법이 나오고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 기출 규모를 이제 정식으로 정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소위원회가 이 경제 상황하고 이 정부 세입 등을 생각해서 연방정부나 연방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돈을 얼마나 줄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지출 권한법이 나왔는데요. 이 상하 양원에 있는 12개 소위원회가 수권법, 즉 지출 권한법이 제안한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걸 깎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지 그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지출 승인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데요. 이 지출 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공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 승인 법안은 세출 법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자, 상하원에서 소위원회가 각각 12개가 있다니까요. 그럼 지출 승인법이 모두 24개가 나오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개가 다 남는 건 아니겠죠. 상원과 하원이 각자 통과시킨 지출 승인 법안을 가지고 단일화를 만드니까 마지막에는 12개 법안이 남을 거고요. 이 12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연방의회는 지출 승인 법안, 즉 세출 법안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밖에 또 새 예산이 나오면 기존 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금법 같은 것을 고칠 필요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원 예산위원회가 예산 결의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조정 지침에 근거해서 따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연방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10월 1일부터 몇몇 부처를 빼고는 연방정부가 그냥 일손을 놓아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못하는 건데요. 지난 2013년에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서 당시 16일 동안 연방정부가 일부 문을 닫았었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의회가 전해 예산 수준으로 잠정 예산, 임시 예산을 짜서 결의안 형식으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올해도 바로 그런 경우죠. 하지만 화요일 15일 밤 늦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보면서 이번 주 안에 정식 세출 법안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은 지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비 부은이 부릅니다. You Light Up My Life 들어보시죠.
So many nights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요, 조용한 주택가까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넘쳐나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연말에만 진행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 위치한 라디오 시티 극장의 전속무용단 로켓츠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공연은 크리스마스의 전통이면서 또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현숙 기자가 관련 내용 자세히 소개합니다.
뉴욕의 라디오 시티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이루는 공연이란 이름처럼 음악도 무대 장식도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건 바로 화려한 군무로 관객을 압도하는 로켓츠 무용단입니다. 1925년부터 시작된 로켓츠 무용단의 크리스마스 공연은 뉴욕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레와 현대 무용이 접목된 공연의 백미는 여성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서 선보이는 발차기 동작이지요. 로켓츠 무용 단원들은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데요. 춤 실력은 물론이고 필수 조건을 하나 더 갖춰야 합니다. 바로 키가 커야 한다는 점이지요. 로켓츠 무용단은 키가 168cm에서 179cm 사이가 돼야만 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켓츠 단원 중 한 명인 제키 아이큰 씨 역시 늘씬한 키가 돋보이는 미녀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제가 소속돼 있던 무용단과 뉴욕을 방문해서 하루 동안 로켓츠 무용단 체험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대 뒤에 분장실 구경도 하고요. 로켓츠 무용수로부터 직접 공연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당시 로켓츠 무용단의 언니들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로켓츠는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답니다.
로켓츠 공연은 연말을 맞은 뉴욕의 상징이나 다름없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로켓츠 공연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뉴욕을 찾다 보니 어릴 때 로켓츠 공연을 한 번쯤은 본 추억을 가진 미국인이 적지 않죠. 로켓츠 무용수들은 관객에게 이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스펙터큘러 공연의 안무가인 줄리 브레넘 씨는 공연을 위해 6주간의 고된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It's a lot of work for the Rockets. They're in a lot of numbers. There's eight production numbers, so we have a lot to.
무대에서 모두 8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죠. 그리고 무용단 두 개 팀이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총 80명의 무용수가 동시에 같은 안무와 동작을 배우게 되는데요. 완벽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모두들 최선을 다합니다.
로켓츠 무용단은 일주일에 6일, 매일 6시간씩 연습하는데요. 공연 시작 2주 전부터는 무대 위에서 의상을 갖춰 입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최종 예행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11월부터 1월 초까지 무용단은 하루에 최대 6번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로켓츠 공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발차기 동작만 무려 1,500회를 하게 되는 셈이라고 하네요. 늘씬한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서 각을 맞춰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그림 같은 장면은 고된 훈련의 산물인 셈입니다.
When I auditioned for the Rockets, it became clear right away that this was going to be a very challenging job.
로켓츠 단원이 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부터 로켓츠 무용수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석에 앉아 공연을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엄청난 연습과 정확도를 필요로 한답니다.
로키츠 단원으로 벌써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틴 젠츠 씨의 말에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무용수인 콜트니 로텐버그 씨는 로키츠 단원이 된 게 4년 전으로 물론 로키츠 공연이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오래 무대 위에 오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Being a Rockette was my dream and I'd love to be a Rockette for as many years as I can be.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로켓츠의 무용수로 활동할 거예요. 물론 은퇴하고 나면 엄마가 되고 또 제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켓츠 공연장을 꼭 다시 찾을 겁니다. 제가 처음 라디오 시티 극장에서 로켓츠 공연을 본 게 3살 때였어요. 만약 저도 딸을 낳게 된다면 당연히 딸과 공연을 보러 올 거고요. 딸이 원한다면 딸도 저처럼 로켓츠 무용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뉴욕을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하는 라디오 시티 극장의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 공연. 로켓츠 무용단의 이 공연은 이제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닌 미국인의 문화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 관련 직업은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이자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 때까지 본격적인 컴퓨터 공학 수업을 들어보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인데요.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여고생은요, 어린 동생들이 컴퓨터 세계에 빨리 입문하도록 돕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이 특별한 여고생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지역 도서관. 초등학생 약 30명이 한 교실에 모여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의 눈은 교실 앞 칠판이 아닌 책상 위에 휴대용 컴퓨터 화면을 향하고 있네요.
This workshop is really, really cool.
컴퓨터 수업이 정말 재미있다는 아이.
I learned how to program things and make lines of code.
이 수업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 신난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Right.
이 흥미진진한 컴퓨터 수업은 Everybody Code Now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설립자는 스웨타 프라바카란 이름의 여고생입니다. 스웨타는 현재 버지니아주의 명문 고등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지요. 스웨타 양과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자신들이 좋아서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I think it's really powerful to have computer science education.
어릴 때부터 컴퓨터 공학에 대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접할수록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편견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컴퓨터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흥미를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스웨타 양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드를 가르치는데요. 코드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 언뜻 들어선 무척 어려운 작업일 것 같지만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이 코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타 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공학 입문 수업을 듣고는 컴퓨터 코딩 작업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하네요.
Coding in the simplest terms is just telling a computer what to do.
코딩이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할지 지시하는 거예요.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만든 코드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보람되고요. 이런 점에서 컴퓨터 공학은 무척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스웨타 양은 약 1년 전에 이 컴퓨터 코드 만들기 교실을 시작했는데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실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다른 비영리 기관과 학교들과 연계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이 컴퓨터 코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Now we can do something different and you don't snap these together.
Andrew 겐터 씨는 7살 난 딸을 수업에 데리고 왔는데요. 겐터 씨는 컴퓨터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는 생각에 수업을 등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I think a lot of it is just kind of helping to develop that ability.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은 아이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살인 스웨타 양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으로 초청받았는데요. 다른 11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Champions of Change, 즉 변화의 주역상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We're talking to partners across the globe, including in India and Ghana and Bangladesh.
저는 현재 인도와 가나, 방글라데시 등 세계 곳곳의 비영리 단체와 접촉하고 있어요. 컴퓨터 코딩 교실을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죠. 저와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코딩 교실을 열고 있는 스웨타 프라바카 양. 아직 여고생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꿈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뉴욕의 크리스마스 상징이자 미국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라디오 시티 극장의 로켓츠 무용단 공연 얘기 들어봤고요. 초등학생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동생들과 나누고 있는 여고생 만나봤습니다. 김한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Rachel이 이탈리아 교환학생 과정을 드디어 끝냈어.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다음 주면 올 텐데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좋겠다. 레이첼이 오면 그때 다 모이자. 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What?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Today's expression is dying. D-Y-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extremely eager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기다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Jason is so thrilled to tell me that his girlfriend Rachel is finally coming back from Ital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여자친구 레이첼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죠.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 dying to watch the new movie. I'm dying to watch the new movie는 나는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보고 싶어 죽겠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m dying to go to Australia this summer. I'm dying to go to Australia this summer. 라는 말은 올 여름 호주 여행이 정말 기대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uess what?
What?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Let's review. Dying to do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very excited and eager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알파빌이 부르는 Forever Young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국적 소유자인 제이슨 레자이안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500일 이상 부당하게 구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억류 500일째가 되는 지난 12월 3일을 슬프고 부당함의 상징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지난 500일 동안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들, 이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전해주었어야 했다고 토너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인과 국제기구 보호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 전문가와 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여전히 부당하게 계속 구금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제이슨 레자이언 기자를 석방해달라며 50만 명이 서명한 Change.org라는 단체의 탄원서가 뉴욕에 있는 UN 이란 대표부에 보내졌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토너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즉각 제이슨을 석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자이언 기자는 2011년에 체포된 미 해병대 병사 아미르 헤크마티, 2012년에 체포된 기독교 목사 사이드 아베디니 등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이란에 구금돼 있는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외교 장관을 만날 때마다 이들 미국인 억류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국무부의 토너 부대변인은 이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미국은 그 같은 촉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